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2023년 AFC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카타르에서 지난 1월과 2월에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본과 더불어 최강의 실력을 갖춘 팀으로 평가되었지만 대한민국은 4강에 일본은 8강에 오르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16강에서 맞붙었습니다. 사우디의 감독은 이탈리아 출신의 로베르토 만치니였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축구 1부 리그 우승컵을 3번이나 들어 올렸을 뿐만 아니라 영국 축구 1부 리그에서도 우승컵을 들어 올린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연봉은 전 세계의 감독 중에서 가장 높아 360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우디의 목표는 아시안컵 우승이었습니다. 사우디는 한국과의 16강전에서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후반전 추가 시간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허용하고 연장전을 거쳐서 승부차기를 했습니다. 사우디가 선축이었고 대한민국은 후축이었습니다. 두 팀의 1번과 2번 선수가 각각 골에 성공하여 2대2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3번과 4번이 찬 공은 막혔고 대한민국은 3번까지 모두 골을 넣었습니다. 즉 2대3으로 대한민국이 앞서고 있었고 대한민국의 4번이 찰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굉장히 황당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사우디의 만치니 감독이 경기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4번 선수가 실축하고 사우디의 5번 선수가 성공하면 3대3으로 동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5번 선수까지 실축하면 승리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치니 감독은 승부를 포기하고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황당했던지 해설자가 만치니 감독이 퇴근하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후에 만치니 감독은 열심히 하려고 했던 선수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나갔다고 말했지만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독은 그날의 경기와 자기 선수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또한 감독에게는 자기 선수들을 훈련할 책임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최선을 다해 경기한 자기 선수들을 격려할 책임도 있습니다. 경기가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그 자리를 뜬 것은 결코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자리를 뜬 것은 지금까지의 경기 상황으로 볼 때 상대팀 선수 두 명이 모두 실축하고 자기 팀 선수만 골을 넣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경기에 관한 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감독에게는 절망적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축구 경기에서 남은 시간은 5분, 추가 시간까지 합하면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국팀이 3대 0으로 치고 있자 자국을 응원하던 사람들이 자리를 뜨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경기 상황으로 볼 때 남은 5분 동안, 최대한 10분 동안 3골 이상을 넣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경기에 관한 한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이 응원단에게는 절망적이었던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남은 시간이 10분밖에 없는데 경기의 상황이, 즉 점수가 0대 10, 아니 0대 20으로 지고 있다면 남은 10분 동안 10골 또는 20골 이상을 넣어야 승리하게 되는데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경기와 인생에서 역전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때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야구 경기에서 9회 초까지 한두 점 치고 있다가 9회 말에 역전 안타나 굿바이 홈런을 쳐서 경기를 뒤집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9회 말 자기 팀에게 마지막 공격 기회가 남았는데 그때까지의 점수가 0대 100이나 0대 200 정도로 치고 있다면 그때도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라고 되뇌이며 타석에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깊은 좌절과 절망,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심으로 경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아예 눈을 감고 야구 배트를 허공에 휘둘러 1초라도 빨리 삼진 아웃을 당하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축구 경기가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점수는 0대 50으로 치고 있는 듯하고 실제로 국가대표 간 축구 경기에서 최대 점수 차는 31대 0이라고 합니다. 야구 경기가 9회 말을 맞았는데 점수는 0대 100으로 치고 있는 듯한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최다 점수 차는 23대 0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 듯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과 동행하고 계셨는데 그들에게 너희가 걸으면서 주고받는 말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이라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 두 사람은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당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 단위로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기에 또 한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이거나 아들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아내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아들이었다면 성경에 무수한 예가 있는 것처럼 또 한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밝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를 질문한 예수님에게 글로바는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라며 수사 의문문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즉 이 며칠 동안 거기서 된 일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 두 사람은 한 주간의 유월절 절기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 모두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었고 큰 반향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글로바는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는 말머리로 삼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또렷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끝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은 무척 놀랐습니다. 그 가르침의 방법과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었고 당시 최고의 율법 교사로 알려진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놀라다라는 단어는 치다, 때리다에서 왔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 하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의 능력은 복음서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만 봐도 예수님께서는 한 한센 병자와 중풍으로 고통스러워하던 백부장의 하인, 열병으로 누워 있던 베드로의 장모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휘몰아치는 갈릴리 호수를 잔잔하게 하셨고 귀신이 들려 무덤 속에서 살던 두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주셨으며 중풍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고는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에게는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었고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도 있었으며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있으셔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죽어 장사 지낸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까지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글로바 역시 예수님을 그토록 말씀과 행하심에 능력이 있는 선지자로 여겼기에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권세 있는 말씀과 능력을 보이실 것을 믿었습니다.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로 하면 남은 시간과 이닝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점수는 0대 10, 0대 30, 0대 50으로 점점 그 차이는 벌어지고 있지만 글로바는 반드시 역전으로 이기는 상황이 오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글로바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2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상반절을 풀어서 표현하면 이러합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게 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되는 상황,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1초마다 한 골씩 넣고 말로 홈런을 100번쯤 때려서 점수를 완전히 뒤집을 것으로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경기는 사흘 전에 끝이 났지만 역전의 승리는 없었고 오히려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22절에서 2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에 무덤으로 향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을 우리 중에라고 표현하고 여인들의 말을 듣고서 무덤으로 향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서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밀하게 지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아무리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다 할지라도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아무리 친밀하게 지냈을지라도 그들의 생각과 삶, 그들의 믿음 속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두 사람은 에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격렬하게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2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만 또한 예수님을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마오로 향하는 그 두 사람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3인칭으로만 존재했고 과거형으로만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그 두 사람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라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생각 속에 가두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었는지는 몰라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아니었고 구원자도 아니었습니다. 에마오 마을로 가던 두 사람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깊이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과 2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5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격렬한 탄식의 감정을 표현하는 감탄사 오로 시작합니다. 또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것은 불신앙에 대한 강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전에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에게는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소리가 너무 커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자신이 자신에게 한 아우성은 욕망의 소리였고 세속적 가치관의 소리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하는 소리가 크면 클수록 주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설령 들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과 같아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모습에 탄식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내지는 않으셨습니다. 2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는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모세오경,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역사서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서더까지, 시가서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그리고 선지서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등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반면에 히브리어 성경은 토라, 율법서라고 불리우는 모세오경과 네비임, 예언서라고 불리우는 선지서들, 그리고 케투빔이라고 불리는 또 성문서라고도 불리는데 시편, 잠언, 욥기에서 시작하여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까지 등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세오경을 의미하고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 모두를 의미하며 모든 성경은 성문서 케투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날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말라기 3장 1절 상반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 하반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스가랴 9장 9절 하반절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리고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아 됨을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두 사람은 엠마오 마을의 집에서 만찬을 나눌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길에서 성경의 뜻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그 두 사람의 마음이 뜨겁게 감동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약 4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그 중에 3년을 에베소에서 보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먼저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그는 언변이 뛰어났고 성경, 당시엔 신약 성경이 없던 때이므로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에도 능통하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름에도 느껴지듯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주전 331년에 세운 도시였습니다. 위치는 이집트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었고 동방 문화와 서방 헬라 문화를 연결해주는 요충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의 다음과는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리아는 파피루스의 최대 생산지였는데 당시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장서를 50만 권이나 소장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기독교에 가장 크게 공헌한 것은 주전 3세기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세투와 진트라고 불리는 70인역 성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모두 72명이 72일 만에 번역하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이 인용되어 있는데 그 성경들은 대부분 이 70인역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높은 학문에 대해 긍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입니다. 그는 아볼로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워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볼로에게는 예수님에 대해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려는 열심과 열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소명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목베임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하였지만 그 길의 완성, 즉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완성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 중에 여러 도시에서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보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분의 복음이었고 전체의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아볼로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운 복음을 그것이 복음의 전부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볼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교회 내에 소위 사색 당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창립한 사역자니까 그에게 속했다고 했을 것이고, 게바, 즉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당신네가 이쪽 저쪽으로 나뉘어서 싸우니 우리는 그리스도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이 생긴 것은 약간 의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고 1년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아볼로가 담임으로 그 사역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말씀을 굉장히 잘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뭐가 중요한디, 목회자는 은혜를 끼쳐야지 라고 하면서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뭔가 부족한 아볼로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입니다. 그는 역시 아볼로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들어보니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들의 집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잘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사도 바울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신실한 주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음은 물론 여러 지역에서 복음의 신실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사람은 절망과 공포, 좌절과 슬픔으로 가득하여 한없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역전의 승리를 거두지 않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인생 경기가 0대 50으로, 믿음의 경기가 0대 100으로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히 승리하는 골든 골을 이미 넣으셨고 영원히 역전하는 말로 홈런을 날리셨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골든 골을 넣으시고 영원한 말로 홈런을 날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창문을 여십시다. 또한 세상에서의 덧없는 승부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다. 세상에서의 승리를 수백 번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패배자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사람이 절망과 공포, 좌절과 슬픔으로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방법으로 승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자신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패배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당신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골든골을 넣으셨고 영원한 말로 홈런을 날리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으므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고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이미 승리했음을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흘 후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는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이고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국가를 위한 또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나니 새롭게 국회의원으로 되실 분들이 합리적이게 하시고 상식적이게 하시며 바른 분별력을 지닌 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법을 세워갈 때에 이기적이고 특정한 소수의 사람만을 위한 법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편 타당한 법을 세우는 사람들, 현재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에 유익한 법을 세울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가 더 잘 살 수 있는 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회를 살맛나는 곳으로 만들며 더 밝은 곳으로 가꾸어 가야 할 역할과 책임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